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실시된 선거에서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6일 오전 7시 9분 미 동부시각 기준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며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224명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매직 넘버 270석을 넘기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 네 곳에서 승리를 확정지었고 애리조나, 네바다 등 나머지 네 곳에서도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국 단위 투표에서도 같은 시각 기준 해리스 후보보다 약 500만 표를 더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공식 확정되기 전인 이날 새벽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일찌감치 자신의 당선을 선언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국경을 고치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로버 크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징검다리 연임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한편 해리스 후보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해리스 후보 선거 캠프는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공화당은 연방 상원에서도 과반을 확보하면서 다수당이 됐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오늘 새벽 6시 현재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등지에서 승리하면서 상원에서 총 52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42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내년 초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판사 등에 대한 인준도 한결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하원도 같은 시각 공화당이 198석,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해 민주당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흑인 여성 후보가 동시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하원 의원은 공화당 에릭 한센 후보를 꺾고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민주당 소속 안젤라 알스브룩스 후보도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소속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한편 동부 뉴저지주에서 출마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의원이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타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한국인 이민 2세대로 3선 하원의원인 올해 42살의 김 의원은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바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 경질을 발표하면서 전쟁 중에는 어느 때보다 총리와 국방장관 사이에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전쟁 초 수개월 동안에는 이런 신뢰가 있었고 매우 유익한 작업들이 있었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나와 국방장관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 영내 친일한 세력들과의 전쟁을 지휘해왔습니다. 갈란트 전 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안전은 내 인생의 사명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와의 개전 이후 이스라엘 전신에 가게 핵심 인물로 떠올랐던 갈란트 전 장관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강조하면서 하마스 소탕의 방점을 둔 네타냐후 총리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한편 외무장관직을 수행해온 이스라엘 카츠 장관을 새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이스라엘군이 어제 레바논 곳곳에 공격을 가해 최소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날 남부 부르자 마을에 공습을 가해 20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말했으며 동부 베카벨리 인근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의 세력을 겨냥한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한 건물에 무장대원들이 활동 중이었다며 이곳에도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촉발된 헤즈볼라와의 잇단 분쟁으로 지금까지 3,013명이 숨지고 13,55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이 발표한 사상자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지역별로 주별로 정해진 선거인단 수가 모두 승자에게로 가고 그렇게 모인 트럼프 후보의 선거인단 수가 당선을 결정짓는 270명을 넘어서면서 당선이 확정된 겁니다. 아, 옷이나 모자에도 붙이고 SNS 소식으로 올리는 I voted 스티커로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투표했음을 자부심 있게 드러냈던 미국의 유권자들 밤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I voted 스티커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바탕으로 투표 완료라고 영어 두 글자로 써놓은 동그란 스티커가 가장 흔한 모양인데요. 37년 전인 1987년에 이번 대선의 경합주 중에 한 곳인 미시간주에서 선거 홍보물을 만드는 디자인 공모전을 열었는데 480여 개 출품작 중에 9개의 디자인이 수상한 것이 이 I voted 스티커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대다수 지역에서 주나 카운티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열고요. 선정된 디자인 스티커를 투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모양도 색도 디자인도 각양각색이고요. 영어, 스페인어, IT 크리올러나 중국어에 한국말이 적혀있는 스티커도 있습니다. 성조기를 상징하는 색과 디자인에 지도, 산 등 지형을 넣어서 이게 어느 주의 스티커인지도 알 수 있고요. 빨간 가재, 복숭아, 물고기, 등대, 흰머리 독수리 등 지역과 나라를 상징하는 디자인, 또 헬로윈을 주제로 하거나 만화 같은 디자인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아주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으로 고안된 이 I voted 투표 스티커. 수집하듯 모으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SNS 소식으로도 큰 호응을 받는 미국의 선거 문화 중 하나입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은 대선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8시 7분이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19도, 매우 맑은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 북한은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 북도와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5도,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개성도 영하 1도, 신의주도 영하 1도고요. 청진은 영하 2도, 중강 영하 5도, 기산은 영하 8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12도입니다. 개성은 14도, 원산 15도인데요. 중강의 낮 최고 기온은 8도고요. 해산은 7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11월 북한의 날은 11월 8일이네요. 8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대선 특집입니다. 초박빙 결과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수 빠르게 확보하면서 완승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선거 결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국제사회와 언론 반응 짚어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아젠다를 포함한 이번 대선의 공약과 주요 이슈, 전문가 분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가 경쟁한 대선 과정 정리하고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부통령 당선인들의 프로파일 다시 짚어드립니다. 백악관의 퍼스트 레이디가 다시 입성하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는 누구인지 살펴드리는 순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아침 8시 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온 대선 결과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남아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6일 새벽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설에서 47대와 45대 대통령으로 뽑힌 특별한 영광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족,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말을 들어보죠.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and with every.
네, 매일 모든 순간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네네.
그는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은 미국의 진정한 황금 시대가 될 것이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미국인들의 영광스러운 승리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이 선언했습니다.
네네. 이번 승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선언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단합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트럼프 당선인 말입니다.
And I'm asking every citizen all across our land to join me in this noble and righteous endeavor. That's what it is. It's time to put the divisions of the past 4 years.
네, 이렇게 고귀하고 정의로운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이 전국의 모든 시민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지난 4년 동안의 분열을 뒤로 할 때라며 단합하고 노력하자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던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통령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해리스 후보 진영 인사가 5일 밤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이 하워드 대학교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해리스 후보가 6일 늦게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5일 이 해리스 후보 지지자들은 이 하워드 대학에 모여서 선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패색이 짙어지자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네.
참고로 이 하워드 대학은 해리스 후보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대표 대선 개표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네, BOA 집계를 보면요.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277명,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224명의 선거인단 확보했습니다.
네, 네.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최소한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득표율은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 후보가 각각 51%, 47.5%입니다.
네. 자, 경합주의 상황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른바 그 경합주들에서는 누가, 어느 후보가 이긴 겁니까?
네, 경합주가 7곳인데요. 현재까지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위스콘신주 등 4곳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겼습니다.
네네.
나머지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에서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고 있어서 이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의 그 집계가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뭐 경합주에 상당한 애를 쓴 이 해리스 후보로서는 매우 실망적인 그런 성적을 거둔 셈인데요.
맞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이 트럼프 당선인을 꺾기 위해서 이들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선거인단 수가 많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꼭 이겨야 했었는데 결국에서 이 두 곳에서 모두 진 탓에 이 승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선전한 덕에 트럼프 후보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선거인단의 투표로 트럼프 당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이제 몇 가지 새로운 기록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먼저 가장 나이가 많은 당선인이 됩니다.
네.
올해 트럼프 당선인 나이가 78살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45대 대통령이었다가 연임에 실패하고 4년을 건너뛴 뒤에 다시 47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최초의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그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 어떤 혐의였습니까?
네, 본인 성추문을 입막음하려고 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이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재판 외에도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러닝메이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도 부통령 당선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인 제이디 벤스 후보가 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 벤스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을 하면 이 밀레니얼 세대, 즉 2000년대 태어난 세대 가운데서 미국 정부에서 최고위직 관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 말고도 연방의회 선거도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먼저 연방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몇몇 지역을 가져와서 상원의 다수당이 됐습니다. 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2석으로 공화당의 과반 이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하원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공화당이 198석,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입니다. 현재 하원에서는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네. 자, 연방 상원 의원이 모두 100명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모두 나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4석을 새로 뽑습니다.
네네.
현재 상원에서 무소속 4명을 포함해서 민주당 진영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선거 때마다 모두 새로 뽑는 건 아니고요. 매번 3분의 1만 새로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뽑히는 상원 34석 가운데 현재 민주당과 무소속이 23석입니다.
네네.
또 상원과는 달리 연방 하원의원은 2년마다 모두 새로 선출합니다.
네, 대선과 의회의 지금 선거 결과가 이대로 확정이 되면 민주당 쪽에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두 곳 모두 현재 지위를 뺏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행정부를 비롯해 연방의회까지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의회 선거에는 또 몇 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한인 공동체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했던 민주당의 앤디 김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한인 후보가 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앤디 김 당선인은 현재 뉴저지의 지역구가 있는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네.
김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뒤에 한 회견에서 이 가족이 미국에 온 지 50년이 되는 해 이 선거에 이겨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 말을 한번 들어보죠.
I'm really proud to have this opportunity on my 50th anniversary of my family coming to America.
네, 가족이 미국에 온 지 50년이 되는 해에 내가 미국 상원의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고 미국 안의 한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권력에 있는 상원 의석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또 그는 뉴저지 전역에서 소규모 사업이나 여타 문제를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인계인 그 연방 하원의원 3명도 이번 하원 선거에 출마를 했죠. 이 세 후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세 사람이 영 김, 미셸 박스틸,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입니다.
네네.
세 의원이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모두 상대 후보에 앞서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 의원과 스틸 의원이 공화당, 그리고 스트릭랜드 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자 한인계로 미국 연방 하원을 역임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지요?
네, 방금 언급한 세 사람 외에 김창준 전 의원, 그리고 이번에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 앤디 김 의원까지 해서 모두 5명에 불과합니다.
네.
앞서서 김창중 전 의원은 지난 1990년대 한인 후보로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이 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몇몇 주에서는 이 낙태권 문제를 두고 주민투표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모두 10개 주에서 낙태 권리를 보호하거나 확대하는 아니 주민투표에 올라갔는데요. 이 가운데 7개 주에서 이게 통과됐습니다. 특히나 이 플로리다주에서는 이 낙태 권리 복원 또 마리아나 합법화를 두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모두 부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번 대선 결과 정리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영석 기자,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국제사회 관심,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아마도 올해 선거만큼 이렇게 또 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각국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세계안보, 무역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역학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일기 재임 기간에 국제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이 워낙에 컸던 터라 예, 한국 등 어떤 나라는 이 개표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이 각국의 지도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공식 확정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이 각국의 축전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러시아와 2년 반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축하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네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국제 문제에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 접근 방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를 실질적으로 더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요, 유세 기간 내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종전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해왔는데 네.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았고요. 하지만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국영방송 그리고 텔레그램에 트럼프 당선인이 연설에서 미국은 병들었고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국제사회는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데요. 중동 전쟁의 한 축이죠. 중요한 축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 궁금합니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귀환을 축하한다면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 선언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X에 백악관으로의 역사적인 복귀는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위대한 동맹에 대한 강력한 재다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반응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 일기 재임 기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말 바닥을 쳤다고 평가할 만큼 악화가 됐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국 반응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6일 미국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의 대미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협력의 원칙에 따라서 중미 관계를 바라볼 것이고 다룰 거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축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반응도 보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에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한 달 전에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도 반응 보겠습니다. 인도는 특히 이번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 배우자가 모두 인도계라서 더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을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르면서 승리를 축하했는데요. 네. 네, 이전 임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새 임기에도 협력을 더 강화하고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을 내 친구라고 불렀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선택으로 시작될 새로운 시대에 양국의 관계가 더 강화되고 지역, 전 세계 위기와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럽 반응 보겠습니다.
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해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 지도자들도 앞다퉈서 축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취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과는 앞으로 처음 외교 무대에서 조우하게 될 텐데요.
네.
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몇 년간 함께 일하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 기업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자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축하했고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두 나라가 오랜 시간 번영, 자유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걸 다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그 1기 재임 시절 45대 대통령이었을 때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는 또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나토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나토는 지금 수장이 바뀐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1기 집권 때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지난달에 마르크 리터 신임 사무총장이 취임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6일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나토를 통해 힘을 통해 평화 증진을 위해서 그와 다시 일하길 고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정말 세계 각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들어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수백만 개 일자리, 수십억 달러 무역과 투자가 달린 강력한 범대서양 파트너십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협력하자고 말했고요. 이 밖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 속속 축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국제사회 반응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대선 특집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2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국제학과 손병환 교수와 함께 이번 대선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다들 초박빙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완승이었습니다. 승리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기조 요인이 선거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조 요인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 영향을 주는 어떤 구조적인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세 가지 정도 기조 요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민, 그다음에 낙태권이죠. 그중에서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하고 이민에서 내내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미국 경제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일반 가정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몇 가지 분야에서는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특히 주택 가격이라든지 음식 가격 같은 그런 분야에서요. 바이든 정부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연착륙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이 체감을 하기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온도 차이를 트럼프 진영에서 상당히 잘 이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패한 원인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후보의 원인은 뭐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원인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민 문제에 있어서 정권 심판론을 제대로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 교체가 워낙 늦었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하고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각인이 되지 않았던 게 상당히 중요한 패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국정을 이끌게 되는데요. 자, 미국의 국내 정책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1기 트럼프 행정부와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게 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선명성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1기 행정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대중주의적인 노선하고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이 공존을 했었는데요. 이번 당시에 그랬던 이유는 트럼프 후보가 인력풀이 넓지가 않아서 기존의 공화당 엘리트들이 백악관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 주변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인력,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인력을 많이 충원했기 때문에 좀 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대중주의적인 노선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기존에 있었던 복지를 축소한다든지 감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명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이라는 선거 공약을 아마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앞으로의 그 미국과 국제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트럼프 정부의 그 대외 정책 기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국내 정치와 마찬가지로 대외 정책 역시도 이 1기 행정부 때처럼 좀 본인의 색깔을 확실히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뭐 다자주의 외교라든지 국제 기구나 제도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개인이 외국 정상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푸틴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잠재적인 적성국 정상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계속 생길 거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나 중동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투표가 끝나고 밤사이 개표 결과를 쭉 지켜보던 그 미국의 유권자들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자 이번 대선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미국 사회 내에 이 심각한 양극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젠더나 도농 갈등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른 갈등이 점점 더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선인을 포함해서 여러 새로운 정치인들이 사회 통합의 주체가 돼서 이런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연방의회 선거 결과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뭐 연방 상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전부터 공화당 우위가 예상됐습니다. 앞서 김정우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우세를 점할 것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예상이 됐었고요. 하원의 경우는 전국을 작은 선거구로 이렇게 쪼개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하원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또 다시 재도전을 했고 특히 앤디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상원에 출마를 했고 지금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는데요. 이 한인 의원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앤디 김 의원이 최초로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상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하원에 있을 때에도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많이 활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원에서는 특히 이제 상원에서는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국방 외교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하원 의원 분들도 나름의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조지 메이슨 대학교 손병환 교수와 함께 이번 대선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대선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됐는지 장양희 기자와 함께 대선 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대선 승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그 초기 경선 과정부터 상당히 흥미롭지 않았습니까?
네.
경선 과정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 공화당 대선 경주에서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2년 11월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오늘 밤 선언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 대권 도전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또 여러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또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네.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 덕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등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었죠.
네, 이 후보들의 이름을 쭉 들어보니까 그때 상황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렇게 도전장은 많았지만 초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반부터 50%에 달했거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불린 디센티스 주지사나 갈수록 지지율이 올랐던 헤일리 전 대사를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대부분 한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1월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에 디센티스 주지사와 라와스마미 후보 등이 잇따라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두 번째 일정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첫 양자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이어졌고요.
그렇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3월 5일에 총 15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 이후에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후 남은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의원 과반수를 일찌감치 확보하면서 경선을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 넷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7월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So tonight, with faith and devotion, I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오늘 저녁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라면서 4개월 후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7월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7월 13일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총탄이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가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들어올린 채 싸우자라고 외치는 모습,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살 시도는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두 달 후였는데요. 지난 9월 15일에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근처에서 한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다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 과정 얘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그 꼬리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3월 뉴욕주 맨하튼 대배심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미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서 작년 6월에는 특검 조사에 따라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됐고요.
네.
작년 8월에는 조지아주 대선 외압 혐의, 또 워싱턴 DC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네 건의 형사 기소 가운데 재판이 실제로 열린 사건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 유일합니다. 올해 4월 뉴욕에서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 운동을 같이 해야 했었는데요. 지난 5월에 뉴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담당 판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판결 날짜를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7월 1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재임 중에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들은 대부분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후보가 걸어온 대선 과정 정리해봤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대선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생, 올해로 78세입니다.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뉴욕 심장부인 맨하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재벌이 됐습니다.
That a truly successful person, a really, really successful person, and even modestly successful cannot run for public office.
트럼프가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동산 재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한 유명인의 무모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외부인으로 치부되던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4년 재임 기간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 아래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들과 사이에 틈이 벌어졌고요. 중국과는 소위 무역전쟁을 비롯한 전방위적 마찰 속에 양국 역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임기 말기인 2019년 12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의 해를 맞아 재선을 준비하던 트럼프에게는 큰 악재가 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며 이번에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의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연방의사당을 습격했는데요. 이 일은 또한 트럼프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일주일 만에 하원은 트럼프를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유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는 2022년 11월 15일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번에도 2016년 선거 때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여러 형사, 민사소송에 얽혀 있습니다. 형사 기소된 사건은 총 4건으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9월에 선거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피고가 대선 후보인 상황과 특수한 시기라는 이유로 담당 판사가 11월 대선 후로 형량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의 폭넓은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는데요. 이에 특검은 트럼프의 행위가 공적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대선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제50대 부통령으로 당선된 J.D. 벤스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수 기자.
네.
벤스 부통령 당선인의 나이가 40인가요?
네, 1984년 8월 2일생으로 만 40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벤스 팀이 승리하면서 벤스는 이제 14대 존 브레킨리지, 36대 리처드 닉슨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는 대선 후보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공화당은 뭐 일찌감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과연 누구를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선택할 것인지 참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팀 스콧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물망에 올랐는데요. 네. 이 벤스 당선인은 거론됐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젊고 가장 정치 경력이 짧은 초선 의원입니다.
네, 오하이오주가 벤스 부통령 당선인의 고향이죠.
그렇습니다. 벤스 당선인은 미국의 쇠락한 공장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하나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이란 가난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 아래에 있는 켄터키주 잭슨이라는 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벤스 당선인은 말하곤 했습니다.
예, 그곳에 할머니의 묘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켄터키주 동부 산자락에 어린 시절 그를 키워준 할머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벤스 당선인의 어린 시절은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머니와 가난, 폭력으로 점철됐는데요. 자, 그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도널드 보우먼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아기였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요. 새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제임스 데이비드 하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그 J.D. 벤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네, 2014년 결혼하면서 자신의 길러준 조부모의 성을 따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로 스스로 이름을 바꿨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자, 캠페인 대변인에 따르면 2013년에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벤스 당선인의 이력을 보니까 군 복무 경력이 있습니다.
예,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해병대 입대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복무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해 2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고
네.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연방 지방법원 재판연구원, 개인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기업과인 피터 틸 씨의 지원을 받아 벤처 투자가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예, 2016년에 힐빌리의 노래라는 회고록을 냈는데요.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고향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산업과 경제 쇠퇴, 가난을 딛고 실리콘밸리의 자수성가한 투자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요. 2020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계에 진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벤스 당선인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53%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옹호하면서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스타일과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벤스 당선인의 상황을 쭉 돌아보면요. 한때는 트럼프 비판자였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예,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불법 이민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등을 향해 정제되지 않은 언사를 하자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이 글을 삭제했고요. 정치에 입문하면서 트럼프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강력한 옹호자로 변모했습니다.
네. 자, 벤스 당선인의 정치적 성향 끝으로 정리해볼까요?
네. 중국과 동아시아 문제 등에 매파적이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해서도 각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반대하며 트럼프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를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은 이러한 정치 성향과 젊은 나이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부통령으로 당선된 J.D. 벤스는 어떤 인물인지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대선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자 제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슬로베니아 출신 아주 유명한 모델에서 지난 2016년 미국의 영부인이 됐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 영부인으로서 주목받았지만 어려움도 겪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남편이 승리하면서 다시 백악관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그녀의 이름을 멜라니아 크나부스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그녀를 미국의 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1970년 4월 26일 당시 유고슬라비아였던 슬로베니아의 노보메스토에서 태어나 세브니차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를 팔았고 어머니는 섬유업계에 종사했습니다. 멜라니아 크나부스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학교 친구였던 미리아나 젤란치치는 회상합니다.
그녀는 디자인도 좋아했어요. 헌옷으로 새 옷을 만들곤 했습니다.
멜라니아 크나부스는 대학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다가 중단한 후 멜라니아 크나우스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모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미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하이오 대학교 캐서린 젤리슨 역사학 교수의 말입니다.
As a fashion model and someone who was often invited to
패션 모델이자 뉴욕의 고급 파티에 자주 초대받다가 도널드 트럼프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22일 결혼과 함께 멜라니아 트럼프가 됐고 1년 뒤 외동아들 베런을 낳았습니다. 같은 해 미국 시민권도 취득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삶은 2016년에 남편이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그녀도 남편과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서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It is wonderful to be here today with you and with my husband. I'm very proud of him.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 1월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멜라니아 트럼프는 전 세계를 순방하고 어린이 복지, 온라인 안전, 오피오이드 남용에 초점을 맞추며 Be Best 같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조용히 활동했지만 여전히 언론이 집중 주시하는 대상이었다고 젤리슨 교수는 지적합니다.
일각에서 그녀의 패션 선택, 이 취임 후 백악관으로 바로 이사하지 않은 결정, 그녀의 Be Best 캠페인이 영부인의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공익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후 멜라니아 트럼프는 사실상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2024년 재선 출마를 지원하기 위해 또 자신의 회고록을 홍보하기 위해 가끔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Writing this memoir has been a deeply personal and reflective journey for me.
위스콘신주 유권자 오스틴 스미스 씨는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는 멜라니아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프로젝트 몇 가지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한 가지는 학교 급식입니다.
민주당 유권자 제슬린 카워 씨는 멜라니아 트럼프가 영향력 있는 퍼스트레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Going out and talking to, you know, urban communities.
나가서 도회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단지 대통령 뒤에 서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일종의 힘을 가진 여성으로서 자신을 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멜라니아 트럼프는 다시 퍼스트레이드가 된다 해도 대부분 조용히 지내며 주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젤리슨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승리로 다시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있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4 미국 대선 특집으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대선 결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일 새벽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설에서 이 자신이 두 번 대통령으로 뽑힌 이 특별한 영광에 대해서 미국인들한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후보 말을 한번 들어보죠.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네, 매일 모든 순간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것은 미국의 진정한 황금 시대가 될 것이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이 미국인들의 영광스러운 승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나의 승리는 미국의 황금 시대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단합하자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다시 트럼프 당선인 말입니다.
And I'm asking every citizen all across our land to join me in this noble and righteous endeavor. That's what it is.
네, 이렇게 고귀하고 정의로운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전국의 모든 시민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지난 4년 동안의 분열을 뒤로 할 때라면서 단합하고 노력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과 끝까지 경쟁했던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쪽에선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해리스 후보 진영의 인사는 해리스 후보가 6일 늦게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일 밤에 이 해리스 후보 지지자들이 하워드 대학에 모여서 선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패색이 점점 짙어지자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 하워드 대학이 이 해리스 후보가 졸업했던 학교입니다.
네. 자, 이 시각까지의 대선 개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이 277명,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224명을 확보했습니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인단을 최소한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득표를 보면요. AP통신 집계로는 이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 후보가 각각 51% 그리고 47.5%입니다.
네. 미국의 50개 중에서도 이 경합주들에서 누가 과연 이겼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요.
네. 경합주가 7곳인데요. 이 4곳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겼습니다. 나머지 3곳에서도 이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고 있어서 이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계가 그대로 확정이 되면 해리스 후보로서는 경합주에서 정말 신방스러운 성적을 받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사실 이들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선거인단이 많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와 이 펜실베이니아에서 꼭 이겨야 했는데 결국에는 모두 져서 승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에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선전한 덕에 이 트럼프 당선인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선거인단 투표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공식 확정이 되고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이게 몇 가지 새로운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나이가 올해 78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당선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이었다가 연임에 실패하고 4년을 건넜던 뒤에 다시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이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네, 네. 트럼프 당선인이 그 무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성추문을 입막음하려고 불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 외에도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따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러닝메이트 JD 벤스 상원 의원도 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네, 벤스 후보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인데 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벤스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을 하면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최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말고도 연방의회 선거도 있었는데요. 결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AP통신 집계로는 지금까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2석을 얻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금까지 공화당이 198석,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입니다. 현재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번 대선 결과 정리해 봤습니다. 2024 미국의 선택 대선 특집으로 함께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투데이 3부에서도 2024 미국의 선택 대선 관련 특집 보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